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사 당국이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은 브뤼셀 중부 제테와 샤이르베이크 지구 기습 작전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뤼셀 연쇄 테러범들이 사용해온 이 지역 아파트에서는 다량의 폭발물이 발견됐었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최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브뤼셀 출신 반군들이 저지른 지난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의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샤를 미셀 총리와 만나 테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미국 정부는 벨기에 당국의 조사와 테러 방지 노력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테러 공격범들을 겨냥해 우리는 겁먹지도 단념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지구상에서 허무주의와 비겁한 행동이 청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브뤼셀 공항에 마련된 테러 희생자 빈소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브뤼셀 연쇄 테러로 미국인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어제 파리 북서부 아르장퇴유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한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주네브 장관은 공격 기도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었다며 폭탄 제거반이 출동했고 해당 지역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주네브 장관은 그러나 이번 용의자가 파리나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터키 군병사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쿠르드 노동자당이 어제 리제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또 쿠르드 노동자당과의 휴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7월 이후 쿠르드족의 공격으로 보안군 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쿠르드 반군 단체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골라말시 코시루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지난해 7월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시루 대사는 또 이란 정부는 핵확산 금지 조약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른 약속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착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최근 야지디족 여성과 어린이 51명을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개월 전 ISIL의 포로로 잡혔던 야지디족 주민들이 이번 주 이라크 북부 신자르의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다고 쿠르드족 언론 매체인 로지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한 여성은 언론에 이라크 탈 아파르 지역에 9개월간 붙잡혀 있다가 시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11개월간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사로잡혔던 ISIL 포로들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야지디족을 석방하는 대가로 ISIL 지휘관 2명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독교의 축제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어제 이탈리아 수도 로마 근교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수용소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힌두교 난민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른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신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문화와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들이라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세족식에 남성 8명과 여성 4명을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모습과 닮은 통일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도발은 북한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때문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북한 제재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론 분열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측의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기관들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타격훈련 현재 지도 발언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도발적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대항보다는 북한이 진정으로 살 길을 모색을 하고 북한 주민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제재 국면을 바꿔보기 위한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한 자리에서 악의 소굴인 청와대와 서울의 정부 기관들을 짓뭉개버리고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청와대와 서울의 통치 기관을 경멸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됐으며 최정예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각종 장거리포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타격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 41장을 총 4개 면에 게재하며 북한의 포병력을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포탄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기관을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서울의 주요 시설을 가상으로 설정해 훈련을 진행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사진엔 훈련을 지켜보며 웃는 김제1위원장을 비롯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군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군이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 앞 해안에서 대규모 타격훈련을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호락호락하게 그것만 당하지만 않는다. 대응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군사력 차원에서 자기들이 위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지않게 강력한 군사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자체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대응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원장은 김 제1위원장이 한국의 정부 기관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인명설상이 일어나게 되면 한미연합군도 지금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보복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고 해도 5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든가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
전 원장은 다만 서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모습과 닮은 통일 한반도를 기대한다며 중국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2일 독일 헤르티 거버넌스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지금의 한국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중국인들 역시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략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행동은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이 파트너인지 장애물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와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북핵 협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정당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북한의 단정적이고 고집스런 주장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진퇴양난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맥락에서 기꺼이 국제 군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나설 순 있어도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중 간 이해가 갈리는 출발점은 북한과 관련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수준의 제재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질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웃나라로서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물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제활동 가운데 80%가 중국과 연계돼 있고 북한이 식량과 연료, 국제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야말로 서방에서 말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고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킨 뒤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결국은 폐기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중국이 이 같은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2016년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맞서 이달 초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도발적 행동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동의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룩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어제 VO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자, 먼저 클링너 연구원께 묻겠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새 제재를 북한에 가했는데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the sanctions are not a magic solution, just as diplomacy wasn't. I mean, North Korea signed four agreements to never pursue nuclear weapons, and then four.
네, 제재가 마법의 해법은 아닙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네 번 했었고, 처음부터 갖지 않기로 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도 네 번 더 맺었습니다. 한국도 대북 포용에 나섰었죠. 한국은 북한과 240개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미국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미국법을 어기는 나라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입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와 함께 외교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이 기존에 맺은 비핵화 약속 또 유엔 결의안들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막는 부분에 있어 낙관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다.
네, 클리너 연구원님, 그렇다면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Targeted financial measures, which are part of sanctions, they go after the finances of the leadership. They don't impact the people themselves.
제재의 일환인 표적 금융 조치들은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죠. 정권과 그 지도부, 유엔의 결의와 미국법을 어기는 이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북한 돈은 미국 은행을 거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과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dialogue and sanc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as Bruce said, the sanctions can play a role.
대화와 제재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8년 전 당시 미 탄도미사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개발이 거북이 속도가 됐죠. 하지만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바꿀까요?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주는 핵무기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재와 동시에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목표는 핵무기 말고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제재와 유인책을 결합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없다는 건 중국 때문인가요?
The short answer is China, yes. It's a little bit like a balloon. When we squeeze in one area, it expands someplace else.
네, 한마디로 중국 때문입니다. 풍선 같은 거죠. 한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중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매우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Well, they did agree, but even then, a few days later, they asked that four Chinese ships be taken off the sanctioned list so that they can maintain.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뒤에 유엔 제재 명단에서 중국 선박 네 척을 제외해 달라고 했죠.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를 회의론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합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까요?
They should. We're encouraged that they finally agreed to more stringent UN resolution than they agreed to in the past.
그래야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 엄중한 유엔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도 일련의 행동을 취했죠. 잔우지 대표와 마찬가지로 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제재를 이행하는 듯하다가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표적 금융 조치의 중요한 점은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례를 보면 24개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그중에는 중국 은행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중국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미국법을 어기면 자신들도 압류를 당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세탁 혐의로 프랑스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 적도 있으니까요. 또 이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로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죽음의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사항과 별도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유엔 제재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Well, I think it's not surprising to me that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their immediate response, especially with a young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강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서 북한은 즉각적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도발 행위를 볼 것입니다. 외세에 굴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의 지도자가 꽤 젊고 또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단착오와 오해의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몇 년간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남북한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개성공단 등에 협력하며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요. 이 북한을 고립시킬 때 오는 불리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미국이 판단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I'd agree with Frank, but also point out that sometimes we overanalyze things, and it's not always about us.
잔우지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요, 우리가 때로는 과도하게 분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해 동계 군사 훈련을 합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에만 집중하지만 매년 12월에서 4월까지 북한군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육해공 작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는 것은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이나 유엔이나 한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Oh, it's going to happen. It's like saying, will it rain? Of course. It's in the nature of the system. It's
just 실시할 겁니다. 비가 올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질문이죠.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시기를 모를 뿐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전보를 치고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몰라줘서 불만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또 두 개의 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올렸는데도 자기 실력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재진입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부하가 말을 하면 또 사진을 찍고요. 마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Bruce makes a good point. It's not always about us. Even the nuclear program itself, in part, is.
클링너 연구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조차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합니다. 5월에 대규모 노동당 대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만일 5차 핵실험을 이때 한다면 유엔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북한 지도자로서 이룬 업적을 보라는 거죠. 크링너 연구원이 또 다른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영변 핵시설도 갔었는데요. 견학 후에 북한인들이 미국 대표단에 이번 견학을 통해 자신들이 핵 억지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단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억지력은 미사일, 운반 수단, 대기권 재진입체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가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인들은 우리 발언에 실망했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 말인데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섭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 비확산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나요?
I think the long-term goal clearly has to remai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s what we need for the credibility.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여야 합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맹국인 한국이 뭘 필요로 하느냐는 점인데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룻밤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야욕을 차츰차츰 억제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조금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 발언이 무슨 뜻일까?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는 이미 감내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상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죠?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 묘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차기 미국 행정부에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What we're asking of North Korea is simply live up to your many commitments to never have nuclear weapons or to denuclearize.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던 과거의 많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비핵화하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좀 잠재우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에 여러 번 그렇게 했고 북한은 거듭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재빨리 행동으로 보여줬죠.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행동할 거라고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탓이 아니라 북한의 탓이라는 걸요. 차기 미국 대통령은 2009년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 사람은 없고 포용하자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북한에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미국법을 집행하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충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 일본과 삼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에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링너 연구원 잔우지 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미 국무부가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미사일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를 접했다며 북한의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미사일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면서 탄도미사일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라크와 시리아 정보군이 주요 도시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금융기관과 뉴욕댐을 해킹한 혐의로 이란이 7명을 기소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벨기에 연쇄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벨기에 경찰이 오늘 브뤼셀 연쇄 테러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테러가 벌어진 자벤템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경찰은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당초에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테러범들과 함께 이 CCTV에 촬영됐던 용의자의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이들도 붙잡힌 건가요?
예, 벨기에 당국이 아직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공항에서 자폭한 테러범들과 함께 이 CCTV에 찍힌 흰색 외투 차림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지하철역에서도 자폭 테러범과 공격 직전에 대화를 나눈 이 의문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벨기에 당국은 체포된 6명 가운데 이들 2명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벨기에 언론은 경찰이 여전히 이들을 추적 중이라면서 체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요. 이 중에 공항 CCTV에 찍힌 흰색 외투 남성의 신원은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테러 감시 목록에도 올랐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테러범은 3명인 거죠?
예, 맞습니다. 모두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범인들인데요. 벨기에 국적자들입니다. 한 명은 25살의 나짐 라크라이로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 연루돼서 이미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이었고요.
네.
예, 나머지 두 명은 형제로 29살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 그리고 27살 칼리드 엘 바크라이입니다. 이 나짐 라크라이와 형제 중에 형 이브라임은 공항에서 자폭했고요. 동생 칼리드는 지하철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폭한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시리아에서 시리아로 가다가 터키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냥 풀려났었다고요?
예, 바로 벨기에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터키 정부에 따르면 형 이브라임이 지난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예, 터키 당국은 이브라임을 외국인 ISIL 조직원으로 판단해서 이 벨기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당국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그대로 추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 용의자를 미리 체포하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데요.
네.
예, 벨기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얀 얀본 벨기에 내무장관은 이 사법당국과 터키에 있는 벨기에 당국자 사이에 과실이 있었다면서 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했는데요. 또 벨기에 당국은 이 브뤼셀 연쇄 테러가 벌어지기 나흘 전인 지난 18일에 이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을 붙잡았고 이 브뤼셀에서 추가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격을 맞지 못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쿤 킨스 법무장관도 이 한번 내무장관과 함께 사의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샤를 미셸 총리가 이 두 장관의 사퇴 의사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네. 자폭한 형제들이 벨기에 핵시설에 침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벨기에 경찰이 이들이 숨어있던 아파트에서 찾아낸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벨기에 핵연구개발 책임자의 집을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이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혹은 테러 공격에 사용할 핵물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은신처에서는 또 폭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 제품과 모든도 발견됐습니다.
네.
예, 테러범들은 이 테러 공격 날 아침까지 이 아파트에서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또 인터넷에 유포했다고요.
예, 원래 ISIL은 인터넷을 선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어제 올린 동영상은 이 브뤼셀 테러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벨기에를 포함한 연합군 전투기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폭격하고요. 무고한 이슬람 주민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공격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추가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테러 후에 이 벨기에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또 미국이 테러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훈련받은 ISIL 조직원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유럽에 침투했고 이 ISIL의 지시에 따라서 테러 공격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은 이 중동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온 테러 단체 조직원과 함께 이 유럽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급진화된 사람까지 합치면 이 테러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인물이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예, ISIL은 지난해 11월 이 파리 테러와 함께 이번 브뤼셀 테러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파리 테러 당시에 130명이 그리고 이번 벨기에 연쇄 폭탄 테러에서는 31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미국도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벨기에를 긴급 방문했다고요?
예, 오늘 브뤼셀에서 벨기에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이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예, 케리 장관은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이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이 브뤼셀 국민들을 지지하는 구호인 나는 브뤼셀이다 이런 구호를 직접 외치면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ISIL을 지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번 브뤼셀 테러로 미국인 두 명이 사망한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가 각각 ISIL이 장악한 주요 도시의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지상 작전의 중요한 진전이라 하겠는데요. 이라크군은 ISIL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북부 주요 도시 모술 탈환 작전에 돌입했고요. 시리아군도 고대 도시인 팔미라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모술은 이라크에서 ISIL의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예, 이라크의 ISIL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라크군은 어제 성명을 내고 모술 해방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술은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북부 니네베 주의 주도입니다. 이 ISIL이 지난 2014년 6월에 모술을 급습해서 며칠 만에 점령했는데요. ISIL은 이후 이 시리아 라카를 수도로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에 걸친 자칭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물러나서 이 안보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라크군은 지난해부터 미군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안의 여러 무장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요.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탈환 작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공중에서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고요. 지상에서는 이 순위파 민병대 그리고 쿠르드 자치 정부 병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이들이 모술 주변으로 진입하면서 ISIL이 맹렬히 저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그동안 모술 주변의 마을들을 탈환하면서 ISIL을 압박해 왔는데요. ISIL도 하지만 이라크 내 핵심 거점인 이 모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시리아에서도 정부군의 그 팔미라 탈환 작전이 시작됐다고요?
예, 러시아가 지난 며칠 동안 이 팔미라의 ISIL 시설을 겨냥해서 집중적인 공습을 진행했고요. 시리아군이 어제 이 팔미라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군은 나머지 지역에서 이 ISIL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팔미라는 고대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ISIL이 우상 숭배라면서 2000년 역사의 유적들을 파괴하는 장면을 공개해서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산망을 해킹한 이란인 7명을 미국 정부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같이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 소속인 이란인 해커 7명을 기소했다는 건데요. 참고로 이 남의 전산망에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이 해킹이라 하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이란인 해커를 미국 정부가 기소한 거는 이 해커들이 미국 전산망을 해킹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린치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해킹 용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미국의 금융기관과 뉴욕주에 있는 댐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린치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계속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용의자들의 신원은 모두 밝혀졌습니까?
예,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용의자들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이란 사람들이고요. 이란에 근거를 둔 컴퓨터 보안 업체 두 개 회사 소속입니다. 이 두 회사는 이란 군대인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해커들이 해킹을 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거죠?
예, 먼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캐피탈 원, 또 미국 증권거래소 등 이 몇몇 금융기관에 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디도스 공격을 하면 이 공격받은 전산망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고객 수십만 명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계정에 접속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댐 전산망도 해킹을 했습니다.
예, 뉴욕주에 있는 작은 댐인 이 보우맨 댐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댐 작동을 조종하려 했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해커들은 또 미 항공우주국의 전산망도 교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기소된 사람들은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아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의자들이 모두 이란했기 때문인데요.
예.
예, 이란 정부가 이들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는 이상 이 정식 재판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용의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든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외국에 나갔다가 잡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용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이 외국 국적의 해커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2년 전에도 해킹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미국 정부가 기소한 바 있는데요. 이들도 물론 중국에 있어서 미국이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2년 전에는 미국 소니 영화사의 전산망이 또 해킹돼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격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다룬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북한이 감행한 해킹으로 추정되는데요.
예.
예, 이때도 미국이 북한 측의 책임자를 기소하지 못했고요.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난 23일에는 중국인 한 명이 해킹을 모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죠?
예, 중국인 사업가인 수빈 씨가 이 중국 군인 두 명과 공모해서 미국 기업 전산망에 침입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수 씨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설계도를 빼내려 했다는데요. 수 씨는 지난 2014년에 캐나다에서 체포됐고요. 이어서 미국으로 송환됐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2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11도, 신의주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4도, 강계는 최저 0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1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8도, 해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9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2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오늘 국방부 회의에서 쿠릴 열도의 계획대로 파견부대 재무장과 군사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이곳에 발미사일과 바션미사일 등 해안 방어 미사일들과 차세대 엘런3 무인기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군은 북극해와 쿠릴 열도 지역에 대한 군사 기반 시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내 4개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는 다음 달 쿠릴 열도 인근에서 3개월간 군사 작전을 벌입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이 브뤼셀 연쇄폭탄 테러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브뤼셀 중부 제테와 샤이르베이크 지구 기습작전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뤼셀 연쇄테러범들이 사용해온 이 지역 아파트에서는 다량의 폭발물들이 발견됐었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최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브뤼셀 출신 반군들이 저지른 지난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의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샤를 미셸 총리와 만나 테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미국 정부는 벨기에 당국의 조사와 테러 방지 노력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테러 공격범들을 겨냥해 우리는 겁먹지도 단념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지구상에서 허무주의와 비겁한 행동이 청산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브뤼셀 공항에 마련된 테러 희생자 빈소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어제 파리 북서부 아르장테유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한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공격 기도가 상당히 진전돼 있었다며 폭탄 제거반이 출동했고 해당 지역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즈네브 장관은 그러나 이번 용의자가 파리나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골라말리 코시루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지난해 7월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시루 대사는 또 이란 정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에 따른 약속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착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최근 야지디족 여성과 어린이 51명을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개월 전 ISIL의 포로로 잡혔던 야지디족 주민들이 이번 주 이라크 북부 신자르의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다고 쿠르드족 언론 매체인 로지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한 여성은 언론에 이라크 탈 아파르 지역에 9개월간 붙잡혀 있다가 시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11개월간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야지디족을 석방하는 대가로 ISIL 지휘관 2명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터키군 병사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터키군 당국은 쿠르드 노동자당이 어제 리제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노동자당과의 휴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7월 이후 쿠르드족의 공격으로 보안군 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쿠르드 반군 단체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